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밤하늘에 별을 바라봅니다. 저 별을 따다가 너에게 줄게. 부담되는 그런 말들도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당치 않은 말이 진심으로 다가오죠. 아,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해줄 것 같아. 그러한 믿음이 옵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결혼을 하죠. 그러나 결혼한 다음날부터 우리는 나의 배우자가 결코 별을 따다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살게 됩니다. 결혼과 함께 이루고 싶었고 이루어질 것 같았던 그러한 내가 싱글일 때 가졌던 꿈들,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던 그 모든 기대가 아쉽지만 접어야 하는,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슬픈 이야기죠. 작년 2017년 한국에서는 26만 4천 5백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10만 6천 커플이 이혼을 했습니다. 하루에 290쌍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혼 사유를 보면 5위가 부부관계 거부, 4위가 집안 무시, 3위가 배우자의 외도, 2위가 경제 문제, 1위가 뭘까요? 가장 보편적인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말, 성격이 안 맞아. 성격 차이가 1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교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샴마약파와 힐렐학파. 샴마약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그러한 이혼에 대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가늠한 것 그 외에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힐렐학파는 조금 이혼에 대해서 좀 관대했다고 볼까요? 여자가 빵을 만들다가 빵을 태워도 그것을 이유삼아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는 법적인 절차만 밟으면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아내를 그렇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또 하나의 유대교의 흐름이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헬라 세계, 그 헬라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헬라인들 사이에서는 여자들도 당당히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당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살펴볼 텐데, 7장이 좀 긴데 전부 결혼과 이혼과 싱글과 과부와 이런 결혼 문제 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들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질문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역시 편지를 써서 답변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그 진리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7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니 좋다. 이 말은 사실 코테이션 마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번역을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Now concerning the matters about which you wrote. It is good for a man not to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woman. 그 코테이션 안에 있는 그 말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지만 이원론이 있었죠. 영지주의 이원론. 특별히 성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어떠한 쾌락을 다 누려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영혼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특히 여성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결혼한 부부가 이제 그 관계를 끝내든지 아니면 같이 살지만 그러한 부부관계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자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답변이 나온 것처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아내도 여자도 남편을 두라. 결혼을 하라라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상대방의 그러한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의무를 다하라. 빚을 갚듯이 의무를 다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행을 피하는 것이 부부 결혼하는 그런 가장 주된 목적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음행이 너무나 그 고린도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그러한 음행을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또 홀로 된 과부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바울은 그러한 대상의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싱글입니다. 저도 뭐 바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국의 성서학자인 브루스 교수가 또 바울에 대해서 쓴 말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호랍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견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보통 결혼 연령이 남자들의 결혼 연령이 18세에서 2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세 되기 전에 다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성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가 결혼을 20세 이전에 했었을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결혼을 했을 것이고 그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 너무 삶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아내가 그것을 못 참고 그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싱글이었던 이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보면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바울이 덧붙입니다. 어떤 임박한 환란이 있었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로마 시대 바울도 그 환란과 핍박을 겪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제 환란, 어떤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곧 닥쳐올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도 바울은 그 때가 단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는 그러한 긴장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표현했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 바뀌었죠. 그의 인생의 시간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시작될 영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그 영원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도 짧은 삶이죠. 그리고 날마다 단축되는, 카운트다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축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분과 함께 시작될 영원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단장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주면서도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2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자, 안에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자,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냥 결혼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떠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삶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지나가고 마는 세상의 외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 집착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서에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때 당시의 이야기를 예로 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제 방주가 완성되면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인자가 다시 오는 순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카운트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결혼하고 그냥 먹고 사는 그 문제에만 매여서 산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깨어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리고 영원히 시작될 그 순간을 우리가 준비하며 단장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도 하신 것이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중에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지나가고 마는 그 세상의 외형, 그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고 온통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별로 다를 바가 없죠. 특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엄청 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또 다른 목표가 되고 내가 부러워할 대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만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결코 나의 삶의 수준을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인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어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실 모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러한 가치,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더 압박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직장에서 정말 영혼까지 털리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삶을 감당합니다. 직장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 다 헌신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잠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시 맞춰지는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마음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빠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뭐 많은 시간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다른 어떤 업무나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뭐라 그럴까, 설교와 또 나중에 관련되는 간단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여기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제가 기도하러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그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 찬양을 한참 동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올라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나름 감동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찬양이지만 저랑 연결이 됐었대요. 황송한 얘기지만 수많은 사람 중에 제가 아내를 선택을 했고 결국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게 그냥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을 다 주었던 그 사랑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온 이후로는 그 찬양을 저를 위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사실 결혼하신 분,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결혼하신 분들 많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내를 남편을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사실은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기대와 그것이 어긋나는 것과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서로 배우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못마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순간 그것을 나의 부르심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처럼 사실은 우리 결혼한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이고 그래서 사실 결혼하고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떠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확정하지 않았을 때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로 맺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고 때로는 우리가 다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피 흘리는 사랑 그러한 헌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결혼을 했지만 떠도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준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확정할 때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불만과 또 그런 것들이 점검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 7장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지나가는 외형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다 마음을 뺏겨서 정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지만 하나님 한 분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합니다. 3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아직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염려가 없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염려는 원어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정렬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상태, 그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한 마음이 결혼한 이후에는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갈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도가 있죠.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을 돌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만 헌신하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과 가족 그 자체를 절대시해서 온통 그것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결혼 이후에 다 어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을 회복하라라고 바울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너희가 결혼을 한 사람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의 목적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만을 위한 삶, 남편만을 위한 삶, 자녀만을 위한 삶,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너희에게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고 있죠. 주님을 더 먼저 사랑하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것에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현재에 있는 불만, 불평, 어떤 불만족, 그래서 하는 불평들, 사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더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릴수록 사실은 거기서 오는 영혼의 만족 때문에 남편과 아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더 많은 어떤 물질을 소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현재의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 결코 손에 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사역자인 그 윌터 트로비시 결혼에 대한 고전적인 책입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그 책에 아직도 기억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삼각형이고 하나님이 그 꼭지점 위에 있고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추구할수록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이론적인 얘기지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이죠.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 상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다른 외형적인 것들과 나뉘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말,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얼만큼 나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오래된 관심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계속해서 나는 어떤 하나는 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별을 따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절망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았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부활을 통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구나. 그것을 제자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 받기를 모여서 기도했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점이 바뀝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들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에 지나갈 그 외형 거기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뭐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포커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별을 따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각자 각자에게 성령이 임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우리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의도를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세상의 외형에 묶인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의 사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것, 이 세상에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섬기는 순전한 목적을 놓치지 않고 세상과 맞바꾸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아내, 남편, 우리의 가족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유익은 원어로 함께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그 기대를 포기했겠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내 인생의 별을 따다두지 않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의 배우자가 조금이라도 바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기대를 100% 다 채워주기 위한 그 목적보다 사실은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먼저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먼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의 삶이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